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살해 사건 용의자들로 북한 국적자 4명의 수배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 용의자는 리지연과 홍성현, 오종길, 리제남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김정남이 피살된 지난 13일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뒤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를 경유해 17일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리다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2등 서기관 형광성과 고려항권 직원 김우길도 용의자로 보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또 김정남 씨 유족의 유전자를 채취하기에 경찰을 마카오로 보냈다는 몇몇 언론 보도들을 부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 자세를 바꾸라고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국해를 놓고 현재 몇몇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나리치 앨런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을 포함해 분쟁 당사국들이 영유권 주장을 하며 남중국해에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이곳을 군사화해서는 안 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영국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세우는 군사시설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군사시설 건설이 긴장을 고조시키며 최근 보도들이 주변 나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이라크군이 모술공항을 탈환했다고 23일 이라크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모술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지난 2014년부터 장악하고 있던 곳입니다. 이라크 국영 TV 방송은 이날 속보로 신속 대응군과 연방 경찰이 모술 공항을 완전하게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 1월 말 모술 동부를 탈환했다고 밝힌 바 있었고 이번 달 19일부터는 모술 서부를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모술은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라크군 고위 장성은 군 병력이 무인기와 포병의 지원 아래 여러 곳에서 공항으로 진격했고 저항은 별로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큰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이란 혁명수비군 사령관이 경고했습니다. 모하마드 파르푸르 사령관은 22일 적국은 이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그런 실수를 하면 큰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르푸르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란 지상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모두가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지난 20일부터 4월 동안 대대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지난달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기점으로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방어적 목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이란인 13명과 업체 12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장이 23일로 예정됐던 필리핀 방문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가오청 부장은 이날 경제사절단과 함께 필리핀을 찾아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협약 약 40여 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고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가오 장관이 갑자기 필리핀 방문을 취소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익명의 필리핀 관리들은 지난 21일 페르펙토 야샤이 외무장관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의 활동에 대해 한 발언으로 불쾌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샤이 장관은 지난 21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으로서 아세안은 중국이 남중국해 내 인공섬을 군사화하는 조치에 크게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터키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로부터 알바브 중심지를 빼앗았다고 터키 언론들이 밝혔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23일 알바브 통신원의 말을 인용해 반군들이 마을 중심지를 장악했고 현재 ISIL이 설치해놓은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를 ISIL 국경에서 몰아내고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들의 진격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터키는 유프라데스 방어작전이란 명칭의 자체 시리아 작전을 전개해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관이 명관이라며 익숙한 기존의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북대서양에 위치한 아이슬란드의 대통령은 아마도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피자에 한해서 말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귀드니 요하네손 아이슬란드 대통령은 피자를 좋아하기로 유명한데요. 지난해에는 직접 피자 가게에 줄을 서서 피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 요하네손 대통령은 학생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피자 위에 파인애플을 올린 피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할 수 있다면 법으로 금지하고 싶다고 농담을 건네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해산물이 들어간 전통적인 방식의 피자가 더 좋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장난 섞인 반응에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음식 취향을 밝히며 논쟁이 이어졌고 급기야 대통령이 개인적인 선호일 뿐이고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에서도 흰 햄이나 과일 또 정어리 등이 올라간 피자가 꽤 인기가 있다고 하죠. 구관이 명관이다. 또 모든 것을 빵 위에 올릴 수 있어야 진정한 피자다라는 논쟁은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24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분포 기록하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아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hank you for the music. 음악이 있음에 감사한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m nothing special. In fact, I'm a bit of a bore. If I tell a joke, you've probably heard it before. But I have a talent, a wonderful thing. Cause everyone listens when I start to sing. I'm so grateful and proud. All I want is to sing it out loud.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배상으로 2억 7,600만 달러를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65년부터 끌어왔던 문제를 해결한 걸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고요. 러시아가 극동 지역 쿠릴 열도에 이 사단급 병력을 연내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즉각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 해군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한 중국 국방부 공식 반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일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일본 나하에 있는 오키나와 지방재판소가 목요일에 이 지역 가데나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 2만 2천여 명에게 항공기 이착륙 소음 피해 배상으로 301억 9,800만 엔, 미화로 약 2억 6,700만 달러를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과 NHK 방송을 비롯해서 현지 언론들은 지난해 비슷한 문제로 가나가와 현에서 82억 엔 배상 결정이 나왔던 것보다 훨씬 높은 미군기지 주변 환경 피해 소송 사상 역대 최고액의 판결을 기록하게 됐다고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대 최고액의 피해 배상이라는 것 말고도 현지 법원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1965년부터 기지 주변의 소음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존재해왔지만 일본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늦게나마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65년부터니까요. 한 50년 이상을 끌어왔던 문제군요.
맞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이 가데나 기지는 미 태평양 공군 산하의 최대 시설인데요. 1945년 무렵에 조성돼서 한국전쟁 때부터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거점 시설 역할을 해왔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미 공군이나 해병대 항공단, 육군 항공사령부 소속 비행기의 이착륙 횟수가 많아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꾸준히 주장해왔는데요. 1965년에 소수의 인근 주민들이 관할 관청에 처음 민원을 넣기 시작한 후에 1982년에 첫 소송이 제기돼서 그동안에 두 차례 배상 판결이 있었고요. 이번에 역대 최고액 세 번째 배상이 결정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배상을 했는데 역대 최고 액수의 배상을 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두 차례의 배상이 소음 피해에 대한 이 단순한 위로금의 성격이었다면 이번에 나온 판결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메꿀 수 있는 조치가 될 걸로 이 현지 매체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한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들은 청각 이상과 만성 불면증을 비롯해서 건강 이상에 관한 의학 자료 또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이 항공기 소음이 원인인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 비용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주민들의 이런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배상금 지급 말고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또 있다고요?
예,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들은 이번 소송에서 또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는 이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미군기 운항 권한은 미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제한할 수 없다는 피고 측,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에 사단급 병력을 배치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수요일 연방의회 하원격인 국가 두마에 출석했는데요. 국경 방어 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극동지역 섬 방위와 관련해서 쿠릴 열도를 포함한 우리 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면서 연내 사단규모 병력을 쿠릴 열도 남쪽 4개 섬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러시아군 병력 3,5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극동군 한 개 사단 병력이 최소한 5,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이 지역의 병력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네, 그 해당 지역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쿠릴 열도는 러시아 극동부 이 캄차카 반도와 일본 북쪽의 이 홋카이도 사이에 줄지어 있는 섬들인데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섬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 자국에 가까운 네 곳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아베 신조 총리 2차 집권 후에 일본 정부는 특히 이 북방 영토 반환을 외무성이 주관하는 최고의 국정 과제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러시아 땅이지만 일본이 계속 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섬들은 이 캄차카 반도와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일본 쪽에는 거의 붙어있다시피 해서 지리적인 환경으로만 보면 일본이 쉽게 포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런 지리적 또 문화적인 배경을 지속적으로 내세워 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곳에 주민 이주 사업을 계속해와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지금은 17,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연말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특별한 성과는 없었는지요?
예, 지난해 12월이었죠. 이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이 양국 정상이 타협안을 내놓을 거란 그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에 내놓은 이 초중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개정 초안에서 이 북방 열도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쿠릴 열도에 러시아가 병력을 새로 배치하는 데 대해서 일본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일본 정부는 이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러시아 당국에 즉각 항의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목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방 4개 섬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과 상반돼서 유감이라는 취지로 러시아에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과 러시아 외교 국방 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국방부가 미국 항공모함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미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중국해 일대에 진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방부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런거창 국방부 대변인이 목요일 이 원래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 정부는 칼빈슨함의 현지 활동을 주시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서 모든 나라의 항행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 해군은 칼빈슨함의 활동이 정기적인 작전 수행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런거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영내 국가들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우려를 존중해주고 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영내 국가들의 노력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런거창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남중국해 주변은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 이 양국의 좋은 군사관계는 두 나라 이익은 물론이고 역내 그리고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두 나라가 서로 오판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미 항공모함의 항행의 자유작전이란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중국 대륙 남쪽과 베트남 서쪽 해안, 그리고 필리핀과 타이완 등 이 섬나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꾸준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를 통과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것이 항행의 자유작전인데요. 미군 당국은 이번에 칼빈슨 항공모함이 중국이 만들어놓은 인공섬에 12일에 안주까지 가까이 접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 군사시설 구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죠.
예,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건설 중인 미사일 발사 기지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인공섬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구조물 24개를 거의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첫 중국산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배치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화요일에 관영 CCTV를 통해서 자체 기술로 만드는 첫 항공모함인 이 산둥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는데요. 올해 안에는 진수식을 가질 걸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영인민일보는 이 산둥함 운용계획을 소개하면서 복잡한 남중국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해군의 새 항공모함 기지를 남부로 확정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런 그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미국 국무부가 목요일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놨는데요. 국무부는 이 성명을 통해서 중국 측에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 활동과 또 군사 기지화를 향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린 뒤에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이민자 문제를 꼽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알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24일, 목요일로 5주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뒤집는 그런 조처를 내렸다는 평가죠.
그렇습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XS 송유관 건설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이전 정부의 지침을 뒤집었습니다.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이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권리를 제한한 겁니다.
네, 자,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이 트랜스젠더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한다든가 신체적으로 여자지만 정신적으로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국어로는 성전환자라고 하죠. 이 성전환자 가운데는 수술을 통해 신체적으로 성을 완전히 바꾼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성전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출생증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타고난 성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본인이 인지하는 성을 따라야 하느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성준환자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지난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성전환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쓰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시 지침은 성소수자들의 권리운동에서 큰 승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침을 뒤집은 거죠.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수요일 새로운 지침을 미국 내 각급 공립학교에 보냈는데요. 출생증명서에 나와 있는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지침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정부는 기존 지침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점,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수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화장실 문제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입니다.
I've made this clear and the president's made it clear throughout the campaign that he is a firm believer in state rights and that certain issues.
네, 스파이서 대변인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 밝혔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주의 권리에 대한 신봉자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런 화장실 문제 등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오바마 행정부의 화장실 관련 지침을 검토한 결과 법적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성전환자의 화장실 권리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게 지난해 5월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교육부와 법무부가 미국의 각급 공립학교에 보낸 서한에서 성전환자들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이런 지침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데요. 하지만 당시 행정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성전환자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본인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경우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는 화장실 사용 지침을 내리면서 교육 분야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조항을 인용했는데요. 이 조항이 남녀 차별뿐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환자들의 인권 차원에서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맞습니다. 성전환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성전환 학생과 같은 화장실을 쓰는 걸 꺼린다는 주장인데요. 성전환 학생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신체적으로는 남자니까 다른 학생들이 위협이나 사생활 침해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성전환 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화장실을 쓰면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또 이 범죄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예, 자, 결국은 이 권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 권리에 대한 지침을 뒤집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보수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은 다른 학생들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반면에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인권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성전환 학생들이 더 큰 위협에 처하게 됐다며 우려했고요. 화장실 문제는 각 주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민권 문제라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5주 동안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많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미국 국민이 원하는 건 어떤 정책인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군요.
그렇습니다. CBS 뉴스 방송이 성인 1,28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목요일 발표했는데요. 자, 미국인들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이민 문제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15%가 이민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요. 경제와 일자리 문제라는 응답이 13%로 그 뒤를 이었고 건강보험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1%로 세 번째 올랐습니다.
예. 자, 그렇지 않아도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기조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또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관련 지침서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민 문제가 한창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미국인들도 역시나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실 국토안보부의 지침이 발표되기 이전인 2월 중순에 시행됐는데요. 이민 문제와 관련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질문과 대답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자, 우선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자, 그런데도 10명 중 6명 은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딸 수 있게 허용하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이 계속 머무르되 시민권 신청은 불허해야 한다는 응답은 13%, 불법 이민자가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응답자는 23%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각이 갈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 43%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민주당 성향 응답자 가운데 80%는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답하면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보다 범죄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20%로 나왔는데요. 공화당은 3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은 9%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도 공화당원은 77%가 찬성했지만 민주당원은 11%만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도 물었다고 하는데 임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9%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51%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이달 초에 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 또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공화당원은 10명 중 8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은 반대로 10명 중 8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5%였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60%에 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기대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네, 자,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네.
미국인들이 그래도 이 경제 상황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현재 미국 경제가 좋다고 답했는데요. 지난 2008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인의 3분의 1은 미국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생각이 달랐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작년 12월 조사 때의 28%에서 54%로 뛰어올랐고요.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는 작년 말엔 46%가 낙관했는데 이제는 15%만이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만간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정기회의를 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였는데 수요일 그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연준 관계자들이 상당히 이른 시일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기구죠. 바로 기준금리를 정하는 곳입니다.
예. 자, 상당히 이른 시일이라는 게 언제쯤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은 실업률이 연준의 목표인 4.8% 이하로 떨어질 것을 우려했는데요.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4.7%에서 1월에는 4.8%로 오른 바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6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해 왔습니다.
예. 자, 연준 위원들이 오는 3월 중순에 또다시 만날 예정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때 그 기준금리가 좀 오를 가능성도 있는지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대로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건 1년 만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면 기준금리를 낮추어서 시중에 돈을 풀고요.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기준금리를 높여서 돈을 걷어들입니다.
예. 자, 아메리카노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 페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Firework, 불꽃놀이처럼 너의 가치를 환하게 보여달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감상해 보시죠. Wanting to start again. Do you ever feel this so paper thin like a house of cards, one blow from caving in. For you, 'cause there's a spark in you.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and let it shine. Just on the night, like the 4th of July. 'Cause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show 'em what. You should have crossed the sk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연계됐다는 논란으로 물러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후임으로 H.R. 맥메스터 육군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출범 한 달도 채 안 돼 안보 사령탑 공백 사태를 맞았던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가안보회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안보회의 설립 배경.
미국의 국가안보회의는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미국 안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외교 전략과 국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국가안보법을 제정해 필요한 골격을 마련해 탄생한 게 바로 국가안보회의입니다. 이후 국가안보회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게 국가안보, 외교정책과 관련된 모든 현안에 대해 조언하고 자문하며 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구성.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NSC의 인원이나 규모, 활동 범위 등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NSC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NSC에 상당히 의존하는 대통령도 있고요. 반대로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돼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부 장관은 모든 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당연직 상임위원들이고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재무장관은 비상임위원들입니다. 역대 행정부들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합참의장은 군사자문, 국가정보국장은 정보자문, 마약정책국장은 마약약물자문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시켜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비서실장과 대통령 고문, 경제정책 보좌관들은 정기적으로 NSC 회의에 참석하게 했고 법무장관과 UN 대사 등은 필요에 따라 NSC 회의에 초대해왔습니다. This is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지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도 채 안 돼 국가안보회의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웹사이트에는 조직 구성이나 자세한 관련 정보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회의 조직 개편에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은 NSC의 모든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고 반면 지금까지 상임위원들로 모든 회의에 참석해왔던 국가정보국장과 합참의장은 필요할 때만 부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고문을 맡고 있는 스티브 배너는 인종, 성차별, 반유대주의 등을 표방하는 대한 우파의 대표적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물이 국가 외교 안보와 군사정책의 최고 회의체인 NSC에 합류하고 국방과 안보의 핵심 인물들인 합참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을 비정규 위원들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하는 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흔히 줄여서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도 합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가안보 현안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설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국가안보회의에서는 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아니라 국가안보 보좌관이 의장에 맡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국가안보 보좌관의 영향력이나 역할은 각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나 국정 방침에 따라 또 보좌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인물은 본인의 정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 대통령에게 정직한 정책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역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미국의 초대 국가안보 보좌관은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발탁한 로버트 커틀러 보좌관이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임명한 제8대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국가안보회의를 연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1973년 9월 국무장관에 임명되면서 1975년 11월까지 약 2년간 국무장관과 국가안보 보좌관을 동시에 수행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국가안보 보좌관직을 수행한 인물은 헨리 키신저로 2478일, 그러니까 6년 9개월가량 재임했고요. 역대 최단명한 국가안보 보좌관은 취임 24일 만에 낙마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탁한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입니다.
National Security Advisor Michael Flynn has resigned, the White House said late Monday. Flynn's future at the White House.
지난 2월 13일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전격 사임했다는 보도 들으셨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취임도 하기 전에 러시아 정부와 부적절하게 접촉해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플린 보좌관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경제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플린 보좌관의 후임으로 HR 맥메스터 육군 중장을 임명했는데요. 출범하자마자 크게 휘청거렸던 트럼프 행정부 안보팀이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에 맞아 앞으로 어떤 안보 정책들을 펼쳐보일지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가안보회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divvy up, to divvy up입니다.
그럼 어드레스와 대뇨리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The electric bill came yesterday, and it came out to $50.75.
Yikes. That's higher than last month. Maybe it's because we used the heater more this month.
Possibly. Let's find ways to reduce the bill and save energy. Also, when you get home today after work, let's split the bill in half.
Yes, for sure. Thanks for reminding me. We'll divvy it up tonight.
네, 본문에서 어드레스가 다니엘에게 Hey, the electricity bill came yesterday. 전기요금 청구서가 어제 왔어. And it came out to $50.75. 그런데 요금이 50달러 75센트나 되지 뭐야? 라며 걱정스럽게 말을 하네요. 대니얼은 매우 놀라며, 야, 지난달보다 더 많이 나왔네. 우리가 아마 이번 달에 난방기를 더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어드레스가 possibly 그럴 만도 하지 요금을 줄이고 에너지도 아낄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어서 also when you get home today after work, let's split the bill in half. 또 일 끝나고 돌아오면 요금을 반으로 나눠야겠다 라고 하네요. 다니엘이 yes, for sure. 그래, 물론이지. 말해줘서 고마워. We'll divvy it up tonight. 오늘 밤에 나누자 라고 하자 어드레스가 고마워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The electric bill came yesterday, and it came out to $50.75.
Yikes, that's higher than last month. Maybe it's because we used the heater more this month.
Possibly. Let's find ways to reduce the bill and save energy. Also, when you get home today after work, let's split the bill in half.
Yes, for sure. Thanks for reminding me. We'll divvy it up tonight.
Today's phrase is divvy, D-I-V-V-Y, up, U-P, divvy up. So when you divvy something up, especially money, it means that you divide the money between a number of people depending on each person's portion. Divvy up은 각자 몫에 따라 돈을 나눌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So basically, when you divvy up money, you're splitting the money. 네, split the money도 이와 비슷한 의미고요. Divvy는 동사로 분배하다, 명사로는 몫이나 배당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up, up이 붙게 되면 무엇무엇을 나누다, 누구누구에게 몫을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돈을 분배하는 경우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각자 분담해야 할 몫을 나누는 경우에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 여럿이서 함께 밥을 먹고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you can say, why don't we divvy up the bill? 또는 let's split the bill. 돈을 나눠서 내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divvy up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The electric bill came yesterday, and it came out to $50.75.
Yikes, that's higher than last month. Maybe it's because we used the heater more this month.
Possibly. Let's find ways to reduce the bill and save energy. Also, when you get home today after work, let's split the bill in half.
Yes, for sure. Thanks for reminding me. We'll divvy it up tonight.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divvy up, 돈을 나눠내다, 분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Keep on practic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당신이라는 수렁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방문해 나토 동맹과 ISIS 격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며 회원국 모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초 미국은 나토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같은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들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나토 회원국들이 동맹을 위해 적절한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회원국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나토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를 동맹국에 전달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정치적 현실과 미국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납세자들이 서구 가치의 방어를 위해 더 이상 불균등한 분담을 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의 안전은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지킬 수 있다면서 군사적 대비를 간과하는 것은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자유와 동맹, 또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세계 최고의 방위 혜택을 노리고 있는 이들은 모두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부담을 져야 하며 이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유의 가치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를 통해 함께 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